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를 하곤 합니다. 꽃같이 매달 또 매주를 변함없이 마무리하며 매일 매 순간을 마무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를 할 때 초심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축복과 행복을 보장받는 믿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시작을 찬란하게 화려하게 잘해도 마무리나 끝이 시원찮고 초심이 변질이 되고 믿음에서 떠나 있다면 그동안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국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욕이 되고 불명예스럽게 되고 오고 오는 교회 역사와 믿음의 행실에서 오명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2018년 월드컵 때에 특이한 사건이 일어났죠. 한국 대표팀이 예선전에 같은 조였던 스웨덴에 지고 멕시코에도 졌죠. 그리고 이제 독일전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독일과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 강국 독일 팀은 당연히 한국을 이긴다고 보고 무시하고 전술적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경기에 임했다가 한국의 독일이 2-0으로 참패를 당하는 크나큰 수모를 당하는 경기였습니다. 한결같지 않고 변함없이 겸손하게 마무리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뼈아픈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변함없이 변질됨이 없이 겸손하게 한결같이 끝까지 최후 순간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곳에서 주어진 삶의 현실에 변함이 없이 충실하며 초심으로 현재를 과거와 똑같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한 인간의 순고하고 거룩한 믿음의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맹약관화하게 수술하고 있는 특별한 본문인 동시에 너무나도 귀하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영광스러운 사건을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에 넘겨지고 한숨도 자지 못하시고 밤을 꼬박 지새며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과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쓰고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의 몸은 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골고다로 향하여 무거운 장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힘에 지쳐서 쓰러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병들은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한 순례객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를 딱딱한 십자가 통나무 위에 눕히고 양팔을 좌우로 벌려서 굵은 대못으로 양쪽 손목에 서정없이 박았습니다. 양손에서 피가 주룩주룩 흐르고 방울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높이 세워졌습니다. 높이 세워지니까 자연스럽게 늘어져 매달린 예수님의 두 발을 포개어서 그 위에 또 대못을 박고 십자가 꼭대기에 유대인의 Y라는 조롱 섞인 배를 붙였습니다. 무섭고 포악한 유대인들과 종교에 미친 교권주의자들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악랄한 만행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피 흘림의 현기증, 극심한 아픔으로 몸을 부르르 떨고 계신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명의 폭행자, 살인 강도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웃고 떠들고 농담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뜻이 유대인들과 교권주의자들인 제사장들은 그동안에 적지 않게 신경 쓰였던 경쟁자를 죽였다는 승리와 속 시원하다는 뜻이 조롱하며 비웃고 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는 왜 구원 못하느냐며 온갖 비웃음과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구원꾼들조차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을 보고 경멸하듯이 고개를 흔들며 앞다투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서 있습니다. 독설과 포악함, 조롱과 비웃음의 말들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십자가 밑은 너무나 시끄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독설과 포악함과 조롱과 비웃음의 말들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울러 정신적인 고통은 더했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십자가 사형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세 마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과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두 번째 말씀이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초심같이 끝까지 최후 순간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의 원리 인간성의 원리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들인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말이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하고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저러니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그리고 독설과 포악함, 조롱과 비웃음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분노에 가득 찬 욕설이나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그림함도 하죠.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극악무도한 원수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보복을 단행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보복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능력을 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그 엄청난 극한 상황에서 육체적인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십자가 아래에서조차 천벌을 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용서가, 이 죄사함의 용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용서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죽이는 원수들에게 분노나 정심이나 미움으로 보복하거나 원수를 갈무시거나 분노의 폭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죄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사죄의 기도와 용서의 기도를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용서하심이야말로 끝까지 변함없이 초심으로 최후 순간까지 죄인인 우리까지 용서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우편에 있던 흉악한 강도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온갖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교권에 매몰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유대 구중 군중들 아닙니까? 무섭고 포악한 유대인들과 종교에 미친 교권주의자들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악랄한 만행을 갈지 않고 갈바도 시원찮은 이들의 행위와 그 독설에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모두가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사죄와 용서하심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도 죄 용서 받은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향해 독설과 포악함, 조롱과 비웃음의 말을 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한 핍박자들 아니요? 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선을 악으로, 악을 악으로 대갚아주는 살기등등한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사죄의 기도, 용서의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야, 한마디로. 욕을 먹고 같이 대안에서 보복하는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몸으로 십자의 형을 당함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초심같이 변함없으신 주 예수님의 용서이십니다. 그 용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풀레 신학대학 교수인 루이스 스미즈는 용서하지 않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러느냐는 이유를 여기서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 용서를 보셨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왜 용서할 줄 모르느냐? 교회를 다녀도 평생 교회를 다녀도 용서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릴 적에 혹은 청소년 때 혹은 청년 때 남자에 대한 상처를 가진 여자는 남자에 대하여 용서가 되지 않고 모든 남자를 도둑놈이라고 딱 모셔받게 버려요. 그리고 남자들을 짐승처럼 보며 남자라면 무조건 믿지 않는 의심의 죄를 계속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사람은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계속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자에 대한 상처를 가진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뭐라 그러죠? 에? 아, 소크. 이게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 갇힌 남자가 그렇게 합니다. 스토커들이죠. 여러분, 이 상처는 종류를 달리하면서 꼭 같이 인간에게 적용이 됩니다. 돈에 대한 상처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상처나 혹은 윗사람에 대한 상처 등등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처로 인한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초심같이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고 수시로 변질이 됩니다. 상처 때문에 수시로 변질이 되고 변덕을 부립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혹은 중간에 또는 언제 누구와도 다툼이나 크나큰 싸움으로 또다시 그 상처를 확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야 하며 과거의 상처가 맞다고 확신하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관계를 파괴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죠. 시종일관을 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용부삼입니다. 불행한 사람이죠. 용서를 거부하고 상처받은 일만 부각시켜서 여전히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으로 이를 갈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루인들 초심으로 살겠으며 변질되지 않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로 인한 증오심, 미운 감정, 원한이나 복수심이 가득하다면 시작 또한 발휘할 수 없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죄를 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 왕궁 옥상에서 저 멀리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을 내다보니까 마침 그때 아름다운 여인이 모욕을 하면서 보고 그 여인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당시 지은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였습니다. 그는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는 거장 골리앗을 쳐서 이스라엘 군대에 큰 승리를 안겨준 그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을 한없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가로채는 큰 죄를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윗은 왜 용서받았느냐? 그가 큰 죄를 다 인정하면서 그 죄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죄짓기 전에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다윗을 용납하시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다윗과 그의 왕권과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강력하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뭐 잘했다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큰 다윗도 용서하시는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시종일관하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다윗과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스데반을 감금으로 잡아서 3일에 공회에 넘겨 재판에 해고합니다. 이놈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재판합니다. 스데반이 공회 석상에서 아브람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의 믿음의 역사를 길게 서술하고 그리고 소상에 전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설교의 결론이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실이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남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면요, 바로 너희가 의인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이야 라고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제사장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 뭐 반대자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반대자들이 더 마음에 충동심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서 확 던지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청에 맞아 피를 낭자에 흘리며 죽어가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쓰러지면서 이 죽고 내 죽자 하고 돌을 들어서 자기들이 던진 돌에 맞은 그 떨어진 돌을 주어서 같이 돌을 같이 던지지 않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님과 똑같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장난치다가 애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머리 안 맞아보세요. 아 잘했다 네 잘못 없어 괜찮아 그런 사람 있나요? 그래야 되겠죠. 그냥 그런 사람이 백 명이 한 명이 있을까요? 네. 외쳐 이런 당장 반응이 딱 되들 자세죠. 자기를 죽인 살인죄인을 용서하고 스데반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변함없는 최후 순간까지 초심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스데반 집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이를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으로 일본으로 장기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남편이 출장 중에 일본에 있는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부인을 사랑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고 변심을 하고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왜 아빠에게 소식이 없냐고 엄마에게 묻자 엄마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때 듣고 있던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빠를 사랑할 권리까지 빼앗긴 것 아니지요? 엄마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남편이 일본 부인과 사이에서 두 아이를 또 낳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만 이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다시 미국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자신이 암으로 곧 죽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일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다가 좀 맡아서 키워줄 수 없겠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설명은 용서해 줬겠다 이렇게 나가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부인은 크나큰 고민과 기도 끝에 남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고 그 두 아이를 맡기로 결정합니다. 이민 수속을 밟아서 아이를 데리고 와 미국으로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예수의 복음으로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용서와 사랑을 가능케 했을까요? 이 여인은 얼마든지 남편은 물론 하나님도 저주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세상 논리잖아요. 일본 여자와 함께 낳은 아이를 자기가 데려다 다시 키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 남편을 계속 미워하며 저주하며 평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어둠 속에 오히려 빛을 던지는 용서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 여인이 갈등하다가 그가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용서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현대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의 스토리이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그리스도의 간증이죠. 원수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가 그들 용서할 권리까지 빼앗긴 것은 아니죠. 있습니까? 뭔가 뭘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이건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이런 교인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소한 것. 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없죠. 또 있어서는 안 되죠.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사소한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의 손해를 뭐 수백억이나 이렇게 뭐 몇천만 원이나 물질의 손해를 입히고 사기를 친 사람이 있어요? 그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한에 쌓인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삶을 사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한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43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변함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순간까지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 한편 강도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간절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간청한 내용을 보면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고 한 것을 보면 예수님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제 남은 자신의 운명은 예수님에게 맡기기로 결단한 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력하고 힘없는 자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가장 돋보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가장 약하고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게 지금 메시아라고 하면 지가 죽어가면서 무슨 지가 메시아냐라고 입증이 되는 그런 가장 나약한 시간에 이런 믿음을 가진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용서하심이 이 강도에게 마지막으로 임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강도의 요치는 뻔뻔하게 짝이 없는 소리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가 무도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범으로서 십자가를 극행을 받고 죽는 입장에서 자신의 천국의 입장에게 해달라고 너무나 뻔뻔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사형한 대로 받기 전에는 진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사기치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천국행 기차에 올라타려고 태워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을 죽여서 구워먹었던 지정파 두목이 이런 식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 앞에서 사죄의 회개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전무한 상태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제멋대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이 요청에 반응할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있기 때문에 갈증과 염려의 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에서 인간 쓰레기 전직 강도의 절망적인 독백에까지 신경을 쓰고 반응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도의 간증을 들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 잃어버린 사악한 양이라도 찾아 구원하는 것이 변함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원수에게 무조건적인 아가페 용서와 호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초심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는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진통과 통증이 예수님의 온 생명세포를 타고 찌르고 있는 한마디 말할 기록조차도 없는 최후의 순간이지만 그 마지막 힘을 다하여 변함없이 사명을 다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참 낙원에 갈 자격 없는 자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요. 기쁨과 안식과 생명과 행복이 가득한 천국과 영생을 말합니다. 그곳을 이 감독은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그 극한 아픔의 상황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초심, 배반도 없으시고 하늘 같으신 사명에 출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함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가슴 뜨거운 사명을 감당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심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변질이 돼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 예수님의 영세의 사랑을 예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에 헌신하고 변함없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명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 달이 가고 해가 바뀌더라도 세월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초심과 처음 열심, 처음 사랑으로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사도바울의 결단의 고백대로 최후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순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들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써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지시대로 사울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말이에요. 그 말이 참 겸손하죠. 가장 작은 지파인데요,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집안인데 어찌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라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참 겸손하죠. 그리고 정직한 대답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날에 사울을 왕으로 삼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9장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 10장, 11, 12, 13, 15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진두지휘에서 아말렉과 싸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광야에 나올 때 광야에서 길을 좀 비켜 드린다. 아말렉이 길을 비켜주지 않고 그때 여호수아 장과 싸우고 막 피를 흘리고 많은 군인들이 죽고 했는데 이 사람, 이 아말렉에게 일을 가지고 하나님 벌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가서 아말렉에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남, 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아말렉이 안 열어줬어요. 그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하나님 그걸 가만히 간직하고 있다가요 이 사울 왕에게 이 전쟁하라고 말을, 아말렉을 쳐서 내가 벌을 줄 테니까 사울 왕이 네가 나가거라. 내가 다 전멸시키겠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심하게 원수를 다 제거하려고 하는지요. 소아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다. 네. 젖먹는 아이까지. 완전히 전멸시키라. 하나님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싸우기나. 당연히 사울 군대가 이기죠. 그때 사울 왕과 군사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큰 탈이에요. 뭔가를 탈지하고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랬습니다. 진멸하기를 저기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좋은 양과 이런 것도 다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줬습니다. 이 아각 왕도 죽여야 되거든요. 다 죽이려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요, 사무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좋아하시기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친 제와 같고 완보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제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일 때문에요 사울 왕가가 몰락합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요 시작 때는 참 겸손했습니다. 참 정직했습니다. 참 남자다웠습니다. 왕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가자 이게 변질이 됩니다. 사울 왕이 변질이 돼요. 그 하나님 말씀도 이게 그냥 쉽게 생겨버려요. 순종 안 해요. 불순종해요.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했는데 지 마음대로 살려주고 막 그렇게 양도 좋은 물건들 다 남겼어. 이런 탐욕이 생겨났어. 하나님께서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하나님 말씀했죠. 하나님 사울을 버리십니다. 똑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처음과 같지 않다는 중간에 변질이 된 사울 왕가는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사울은 성경 역사에 실패하고 망한 왕으로 남게 됐죠. 계시는 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 초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변질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처음 사랑을 버리고 변질이 되고 한결 같지 않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복음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뜨거운 처음 열심, 교회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했던 초심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끝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므로 에베소 교회가 있으면 지금 튀르키예.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죠. 옛 터키라는 이 나라가 2000년 지금도요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고 복음의 촛대도 옮겨짐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요 최악의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에도 지진이 강진한 게 7.8, 7.5 두 차례 연속으로 내리면서 참 아파트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5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 100명이 죽어도요, 500명이 죽어도 많은데요, 5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가옥 20만 채가 부서지고요, 200여만 명 이재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외신들은 하나같이요, 21세기의 최대 최악의 피해 기록. 기르키에. 기르키에. 왜요?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겼기 때문에. 왜 촛대를 옮겼어요?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인천에 대한 지금도 이런 저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인생이에요? 러시아의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역사를 주관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중에 혹 초심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처음 열심, 처음 사랑, 처음 신이 변질되어서 상실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열심을 시종여일 한결같이 처음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복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 가슴 뜨거웠던 처음 사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극한 고통을 겪는 십자가 위에서도 변함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매일, 매월, 매년을 처음 시작하고 첫 출발해서 하루와 한 달, 한 해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를 짓죠. 처음 시작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언제나 초심같이 변함없이 변질되어 없이 한결같이 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간성의 원리고 삶의 원리고 사회의 원리고 믿음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한결같은 사람이요. 아무리 시작을 찬란하게 하고 멋지게 해도 마무리 끝이 쉬운치 않고 초심이 변질되고 믿음이 떠났다면 그동안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격은 물거품이에요. 욕이 되고 분명히 서럽게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중에도 고난주간 시작되는 오늘 주일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 극한의 고통과 아픔과 통증 중에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를 용서하시는 그 중에 우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끝까지 변함없으신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하신 그 용서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극한의 고통을 겪는 십자가 위에서도 변함없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와 사명을 다하시 예수님처럼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초심, 뜨거웠던 처음 사랑과 가슴 벅찼던 그 열심을 버리지 마시고 자기를 죽이는 그 극한의 십자가 위에서도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사소한 것 가지고 토라지고 변질이 되고 싫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혹 이런 뜨거운 열정이 떨어졌다면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의 고통과 극한 상위에서 변질되는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되기를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주님 다시